8장 27절에서 38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뭐 1막과 2막으로 나눈다면,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1막의 가장 마지막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2막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그 1막의 가장 절정이 되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의 큰 전환점이 일어나는 사건이 보여진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 보여지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비로소 다시는 숨기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서 알려주시는데 무엇을 알려주시나요?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사흘 후에 다시 사실 것, 즉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관한 십자가 복음을 비로소 드러내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위해 이루기 위해 오셨는지를 확실하게 드러내세요. 사실 지금까지는 이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셨지만 뚜렷하게 확실하게 그 내용을 드러내시지는 않았거든요. 오늘 본문에야 와서 마침내 뚜렷하게 드러내시고 제자들을 참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2막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예수님이 숨기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분명히 드러내서 가르치십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인자가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리고 9장으로 가면은요 마가복음 9장 31절에도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10장으로 가도요.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을 뚜렷하게 증거하시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고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제2막에서 바뀌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장소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디서 주로 사역하셨냐 하면은요,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그렇죠? 갈릴리 호수를 건너 다니시면서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광야도 갔다가 오시고 해서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어디로 올라가시냐 하면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으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무엇을 타고 입성하시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제2막이 시작되는 이 부분에서는 이제 공생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길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나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인자가 고난받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바로 이 때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려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죄인들의 손에 이끌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죽음으로 자신이 친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 가르침을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가장 첫 번째 물으시는 거는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도 하고, 지나가실 때에 먼저 뭘 물으시냐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죠?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서 이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세례 요한을 죽인 자가 있었죠. 누가 죽였죠? 헤롯 왕이 죽입니다. 그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데, 예수가 누구냐 하고 했을 때 많은 소문을 가지고 이제 그 종들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아니면 엘리야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했던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것이 다 잘못된 소문이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마침내 각자 신앙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대답을 원하신다고요.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따라 고백할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중에 대표로 대답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 대답을 하죠. 마가복음 8장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매. 정말 놀라운 대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해요. 주라는 단어는 the Lord, 우리 헬라어로 하면 curious, 이것이 구약의 히브리어와 연결을 하면은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에요. 여호와를 번역할 때 the Lord, curious로 번역이 되고 주라는 대답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죠? 기름부음을 받은 자, 즉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왕, 오시기로 약속된 구원자를 가리키는 호칭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약속을 따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짧은 고백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신앙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은 짧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Matthew 16, verse 16 through 1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고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자 그 고백을 올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너의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반석은 뭐예요? 신앙 고백을 한, 그것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에서 나온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반석이라 하시며 교회로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와 같다는 거죠. 이제는 당회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도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반석이 되어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또 교회는 이런 과정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참 믿음의 고백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 이제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베드로의 영적인 눈이 뜨였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에 사건하고 연결을 할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요 바로 앞에 있었던 이적에서.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뜨게 해주세요. 첫 번째 뜨게 해주셨을 때에는 아직도 희미했죠. 사람들이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두 번째 안수하셨을 때에 더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본문도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분명히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요. 그걸 인정해 주시고 베드로의 믿음도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그 눈이 뜨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왜? 어떤 일이 따라오죠? 이렇게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침내 비로소 인자가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 즉 십자가 복음을 알려주시자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한테 인정도 받은 베드로가 그 십자가 복음을 부인합니다. 항변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를 사단아 물러가라 하며 크게 꾸짖으시는 내용까지 따라와요. 안 믿는 자에게? 아니요. 믿는 자인데. 이제 보겠지만 비록 베드로가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아직은 너무나 신미했다는 거죠. 아직은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 세상 메시아, 이 세상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고요. 그게 그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은 후에 곧바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을 막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는 큰 꾸짖음까지 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앞서 오는 소경을 고치신 이적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은 그냥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고요. 흐름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소경을 고치신 걸 먼저 보여주시고 오늘 사건을 보여주셨을까? 연결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소경된 자의 눈을 고치실 때 단번에 고치실 수 있으셨죠. 그런데 두 번에 걸쳐 안수하여 고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그 눈에 안수하셔서 눈을 뜨게 하셨지만 아직 희미했습니다. 아직 밝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안수하시자 눈이 완전히 뜨여져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희미하게 보이던 것을 더욱 밝게 보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부터의 이제 이후의 내용들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지만 아직은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어떤 길을 가셔야 했고 어떤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셨고 이를 위해 어떤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결국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 구원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부인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자들 중에 가짜였던 가룟 유다도 똑같이 부인했겠죠. 그런데 둘의 차이점은 뭐예요?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데 부인한 거고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었어서 불신자의 모습으로 부인한 거예요. 비슷한 모습일지라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이 뜨신, 뜨게 해주신 제자들은 계속해서 눈이 뜨게 하시고요. 눈이 띄어지지 않은 자들은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뭘 통해? 십자가 복음을 통해.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즉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어떤 목적이냐? 눈먼 자는 계속해서 소경으로 살아가고 그러나 눈을 뜨게 하신 제자들은 계속해서 안수하셔서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같은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십니다. 왜? 뭐 하시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장, 9장, 10장 봤죠? 제자들이 더듬이는 모습, 밀어난 모습, 희미하게 보이는 모습 앞에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 뭐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주세요. 왜? 그걸 못 깨닫는 거거든요. 같은 십자가 복음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주십니다. 다른 메시지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다시 안수하셔서 제자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의 모습은 밀어나고 더듬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계속 볼 거예요. 아니 복음을 대적하는 죄악도 보이고요. 오늘 본문 이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는데 듣지 않으려 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부인하는 모습만 보이고요.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그들에게 그때까지만 해도 걸림이었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래도 예수님이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시며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길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숨기지 않고 비로소 드러내 가르치셨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드러내 가르치시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아직은 아무에게도 나가서 전하지 말라고 하세요. 경고하십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8장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그러면 여기서는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자신도 이 십자가 복음을 완전히 드러내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서 나가서 전하지 말라는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돼요. 근데 오늘 본문부터는 비로소 드러내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유예요. 즉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완전히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아직도 제자들의 눈이 완전히 뜨이지 않아서 밝히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일 베드로가 지금 당장 나가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예수님 전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알려주셨다라도 베드로가 안 믿습니다. 걸림돌이 돼요. 제대로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자기가 생각하고 믿고 원하는 대로 전하죠.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만들어낸 기대했던 그대로 전하지, 십자가의 예수님은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세상 메시아로 예수님을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 깨닫지 못하고 심의하게 보는 자들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밝히 본 후에는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내용이 없죠.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해 밝히 알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 이어오는 구절에서도 알려주세요. 오늘 보면 31절 32절에 verse 31 and 32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비교가 보인다고요. 뭐냐 하면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뭐가 비교가 되나요? 베드로에게는 말하지 말라. 드러내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드러내고 말하셨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31절에서 말씀하신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이제는 비로소 드러내 놓고 전하시지만 지금 베드로가 믿고 있는 대로는 아직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드러내 전하신 건 뭐예요? 자신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사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드러내 전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드러내 전하신 것을 전하는 거지 다른 예수님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기 위해 오신 구원자로 예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죄 빼고 심판 빼고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다 빼고 사랑의 예수님 그렇게 전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이 되어 오시고 고난받고 죽으셔야 하는지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시는지 우리를 모든 죄와 지옥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셨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다른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 복음에서만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 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더디 믿을 때 이렇게도 전하시고 저렇게도 전하시지 않아요. 똑같은 인자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만 계속해서 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전하는 자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죠. 자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 전하겠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1 Corinthians chapter 2 verse 1 through 5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지혜 있는 말, 설득하는 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서 안 믿는 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한다고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 전한다고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거기에서 참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전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은 그것이 모든 66권 성경, 모든 구원 역사가 가르치고 증거하는 바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성경 여러 부분이 있지만 나는 그것만 전할 거예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는 모든 것을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전하겠다는 뜻이죠.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또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인자가 죽어야 하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드러내놓고 분명히 가르치셨다 할 때에 그 의미가 알려주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얼마나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내 알려주셨는가? 얼마나 분명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셨는가?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오늘 보면 31절에 잘 보시면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앞니를 예언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메시지냐면, 얼마나 드러내놓고 분명하게 전하시냐면, 영어 번역을 보면 이 말씀의 뉘앙스가 더 뚜렷해요. The Son of Man must suffer and be killed and rise again. 얼마나 확실한지 must라는 단어 쓰세요. 먼저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로 말씀하시죠. The Son of Man이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구약에서 다니엘서 7장에 가면 인자에 대한 약속이 나와요. 인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또 다른 호칭이었습니다. 그 인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I must suffer and die 라는 표현을 쓰세요. 인자가 와서 이런 고난과 죽음을 당할 거야.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을 가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I must suffer and die.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내 생명을 내어주고 적극적으로 내 목숨을 버릴 거야. I must. 나는 꼭 죽어야 하고 이를 위해 내가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가요? 여기에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그런 뉘앙스가 요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왜? 모든 죄인들이 다 죄값을 치르고 죽어 지옥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오시는데 그 오로지 길은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여 주시는 것밖에는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만이 오로지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I must 하고 십자가 죽음의 길로 자원하여 가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길을 위해 내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 I must die.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나요? 소망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그것만이 오로지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셔서 그 길을 가셨구나 하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야 하고 그에 따라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회개해야 마땅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나요? 아니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복음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고 소망을 주었나요? 베드로의 마음에 회개를 불러일으켰나요?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그냥 뒤흔들어 놨다는 거죠.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큰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 그런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아니, 메시아가 오셔서 뭐 구원을 하신다면 정말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 승리의 영광을 쟁취하시는 것으로 보여주셨는지,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싸우다가 죽으신다는 이런 의미도 아니라 처음부터 나는 죽으러 왔다. 베드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아니, 그 말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큰 걸림이 돼요. 어떤 반응을 했나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8장 32절에 벌써 리트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항변하다는 단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우리가 이걸 이제 한번 묘사를 해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이에요. 항변했다는 뜻은 rebuke으로 나와요. rebuke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비난했다는 뜻이에요. 꾸짖었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Peter took Jesus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베드로가 너무나 흥분하고 정신이 나가서 예수님을 따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정말 밀어넣고 꾸짖기까지 대들었다는 뜻이에요. Took him aside and rebuked him. 얼마나 공격적인 행동입니까? 얼마나 화가 난 거예요? 꾸짖다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쓰이냐면요. 마가복음 1장과 4장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마귀를 꾸짖으셨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이 단어가 쓰여져요. 즉, 정죄와 심판의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보통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큰 잘못을 하고 있다. 아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꾸짖고 정죄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몰아넣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꺾으려 한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흥분하고 화가 났는지, 얼마나 정신이 나갔는지를 알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지금 크게 흔들렸는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베드로에게 왜그 정도로 큰 걸림돌이 되었을까? 이걸 보면 왜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도 걸림이 되고 죄인들에게도 큰 걸림이 될까? 왜 예수님이 그토록 미워서 구원하기로 오신 하나님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화가 나서 정신이 나가서 못 박아 죽였을까, 죄인들이. 왜 그게 우리 모습일까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 것 같죠? 십자가 복음 잘 믿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십자가 복음이 아직도 걸림입니다.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왜이 정도로 흥분하고 화가 났을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Matthew 16, verse 22.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I shall not let it happen to you.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이런 길로 절대 가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 거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소리예요. 지금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누구의 모습을 닮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시는 길을 막아서고 대적하는 사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모습이 따라오는 게 맞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이 그토록 화가 날까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흥분해서 예수님의 뜻과 가시는 길까지 적극적으로 막아섰을까요? 이런 일은 절대 This should never happen to you.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베드로의 그 모습, 항변하는 거, 예수님을 그냥 밀어붙이는 거, 그가 한 말, 예수님을 꾸짖고. 잘 보면 어느 분들은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봐요. 뭐냐 하면 그렇게 예수님 사랑한 거다.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자기가 사랑하고 따르던 분이 죽음의 길로 간다는데 그걸 막지 않을 자가 누가 있어? 자기 선생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죠. 예수님이 해를 입지 않도록 고난과 죽음에서 내가 지켜주겠다. I'll keep you from suffering and death.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형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었을까, 해서 이랬을까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셔야 한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주려고 뭐 사람의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보인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라도 이해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마 베드로 자신은 그렇게 믿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행동했다고 해도 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드러나요. 우리도 드러납니다. 근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드러나야 알거든요. 어떻게 드러날까요? 형제 여러분, 참사랑과 거짓사랑의 차이점은 뭘까요? 참사랑과 그렇지 않은 사랑. 죄인들의 사랑은 사실은 참사랑이 없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일단 거짓사랑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의 유익이나 행복이나 즐거움을 위해 남을 이용하기 위한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사랑에는요 항상 조건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뭐 나랑 친하니까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은 언제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아니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버리고 떠나는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베드로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로 믿고 있었을 때는 사랑하는 척했지만 그런 메시아가 아니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고 예수님 부인해요. 우리도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런 예수님 안 믿는 걸로 가는 죄성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참사랑은 뭔가요? 참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남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고요. 그래서 참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이나 유익이 되지 않아도 되돌려받는 것이 없어도 사랑해요. 상대방이 사랑해 주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아니 손해를 보고 해가 된다고 해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아낌없이 내어주는데 누구에게까지 원수 같은 자에게까지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 참사랑이 있나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 같은 죄인들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 그 아들을 주신 사랑,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그 죄값을 치러주신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 사랑을 맛보고 아는 자들이 이제 이 사랑을 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죄인들 안에는 본질상 이 사랑이 없어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따랐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이었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영광을 가져다주는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해가 되고 손해를 입는 분이면 안 되었다는 거죠. 다 잘 되게 해주셔야 했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 아닌가요? 드러나요, 고난과 시련의 때에. 베드로는 당시에 거의 모든 유대인들처럼 이 세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유대인 사회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큰 권능으로 이방 민족도 물리치고 로마 왕국도 그냥 다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시고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 그걸 듣고 배우며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적을 베푸셨을 때 병자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떡 물고기로 뭐 5천명 4천명 먹이실 때 마침내 내가 원하던 우리가 원하던 그토록 원하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흥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그 나라가 세워지면 자기도 그 나라에서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내 삶이 이제 야 내 구원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세상에서 다 잘 될 거야.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에 가득 찬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나온 사랑이었죠. 자기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으시는 거죠. 너가 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건 맞아. 잘했어. 올바른 신앙 고백이야. 그러나 나는 너가 기대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우려는 왕국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나는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 왔고 세상 영광을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 하자 베드로가 그 마음이 완전히 흥분하여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까지 꾸짖고 비난하기까지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시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지킬 거라고 했지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실제로 베드로가 지키려고 했던 건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 걸 흔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것까지 흔들리니까 자기가 누려하는 이 세상 영광 그래서 드러나요. 내 걸 흔들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로 가실 때 결국 베드로는 자기 자신 지키려고 이 세상 영광 지키려고 예수님 부인하고 버릴 거예요. 거기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드러나요. 그 사랑이 참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물론 이거는 은혜였어요. 오늘 본문의 두 종류의 사랑이 보인다는 거죠. 인자가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 정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원수와도 같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드러내세요. 반면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 가시는 길을 막아서는 거짓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31절에는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십자가 복음에는 참 사랑이 드러나고 이어오는 반응의 32절에는 거짓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하셨나요? 그 이후에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하셨나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이 거짓인 것을 아시고 그를 꾸짖고 물리치고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거짓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거기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세요. 참사랑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세요? 또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것밖에 소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그 십자가 사랑 깨닫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져 가요. 놀라운 은혜이지 않나요? 참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거짓 사랑이 조금씩 그의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물으신 거 생각나시죠?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의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참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참 사랑을 알려주시며 너가 이제는 이 모든 것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때 베드로도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죠. 자기의 사랑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진 거짓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때부터 베드로의 삶에는 참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부탁을 하시죠. 내 안에 이제 나의 사랑, 십자가 사랑, 참 사랑이 시작됐으므로 뭘 부탁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이 사랑으로 내 양을 부탁한다. 이 사랑으로 내 양을 돌아보라. 내 대신 내 자리에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교회를 그 사랑으로 돌아보라고 부탁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져 가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자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원수 되는 자들까지 자신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사랑을 증거하다가 갑니다. 우리도 같은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거짓 사랑에서 죽고 참 사랑 십자가 사랑에서 살며 주님의 양들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라 부르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직도 그 사랑이 희미하여 예수님 가시는 길을 막고 거짓 사랑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꾸짖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지금 사랑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아니 저 이방인들도 자기 자식 사랑할 줄은 안다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자에게 잘해줄 줄 안다고. 그 사랑은 세상 죄인들도 다 하는 거라고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세상 그리스도로 만들어 섬기려는 마음, 이 세상에서 자기 영광을 누리고 싶은 마음, 예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항상 걸림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 고난받고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면 나도 잘 되게 해주셔야죠. 십자가 복음을 부인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사단이 처음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여 갖게 했던 마음이고 사단의 닮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대적하고 막았었다. 우리는 베드로만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죠. 베드로만 보이니까 오늘 본문에. 사실 베드로만이 아니고요. 열두 제자들이 다 똑같았어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셔야 함을 가르칠 때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요. 9장으로 가면은요 또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제자들이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싸웠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전하시는데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도 영광 예수님 좌우편에서 영광 받게 해달라 야고보하고 요한이 나와서 얘기해. 그러니까 나머지 열 제자들이 화가 나서 싸워요. 똑같은 거예요. 열두 제자들이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의 한심한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보다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마음이 거짓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만을 더 사랑하지 않았음이 드러나죠. 특히 이 세상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때, 고난이나 시련이 찾아와 내 삶을 흔들 때, 내가 가장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때가 있어요. 은혜예요. 감사한 거죠. 그때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예수님 비난해요. 예수님 정죄합니다. 왜 나를 사랑 안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화를 내며 대들기도 해요. 내가 이런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의심도 나고요. 십자가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지 않고 걸림이 되는 때가 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거짓 사랑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끝까지 전하시며 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짓 사랑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에 새 일을 참 사랑을 시작하셔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시간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망 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I must suffer and die. 내가 꼭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요만큼이로 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소망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 심판에서 건져 천국 영광으로 옮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참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눈을 뜨게 하셔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참사랑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 한 분 한 분도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도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 뜨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밝히 보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에서 자라가게 하실 겁니다. 참 사랑을 맛보고 알므로 우리 안에도 거짓 사랑이 떨어져 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사랑의 길을 따라가게 하실 겁니다. 다음 주에는 볼 내용이에요. 제자들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와 형제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자라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에 따라 우리의 구할 것을 그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다른 것 하지 않으세요. 십자가 복음으로 제자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거기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 복음으로 나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라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리 자신도 내어놓고 내가 이 모든 것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아니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물론 이 고백을 하고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여전히 심히하여 또다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게 너무 슬프지만 그것조차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기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예수님의 참사랑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천국에 이르면 정말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이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날을 확실한 소망으로 바라보시며 더욱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사랑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지혜요 능력임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 복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 사랑을 알아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더욱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